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꿈은 교회가 맞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천을 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즉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은총 속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과정 속을 잘 살펴보면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했고 돌아서서 사탄의 길로 걸어갔던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그 원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너희들도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주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죠. 너희가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저 영원한 지옥불 영원히 후회하면서 이를 갈게 될 그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이면에 알고 보면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복음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사랑이 있다 그러면은 복음이 아래로 옆으로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야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1921년에 동운정에서 김경삼 씨가 남성정교회, 지금의 대구 제1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곳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김경삼 성도 집에서 밤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23년 8월 14일에 대구 제1교회 당회에서 기도소 설립을 결의를 합니다. 이곳에 기도소를 세우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1923년 8월 20일에 남성정교회에서 당시 돈으로 현금 200원을 들여서 동운정의 기도소를 준비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역사를 자세하게 준비하면서 살펴보고 있지만은 약간씩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가 우리 교회, 드림교회의 설립일로 1923년 8월 20일 그날을 현재 우리는 설립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9월 8일에 초대 목사인 이만집 목사님을 모시고 총 50여 명의 성도가 이제 조직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독자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23년 8월 20일 우리 기도소가 준비가 되던 그때로부터 올해가 9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처음에는 동운정교회로, 그 이후에는 봉산교회로, 그리고 이곳으로 이주를 해서는 드림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드림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로 인한 죄사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날마다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 찬송을 하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이웃에게 전수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설립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드림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는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사물은, 목적이 없는 그 모든 기기들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이 되죠.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설립 목적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플래시 쓴 레디컬 투게더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경쟁적으로 교회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좋은 일만 하는 교회는 그냥 단체일 뿐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단체일 뿐이죠. 선한 일을 하는 단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비리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은 교회이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선한 일은 부수적인 것이고 당연히 따라와야 될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교회가 나옵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좌정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좌정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제자들이 있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좌정해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왜 찬송을 하고 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왜 경배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좌정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이 교회에서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마는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를 주동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여인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좋은 말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했죠. 아마도 얼굴을 붉히면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왜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하냐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모르면은 단순히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좌정해 계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왜 화를 냅니까? 신기하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붓고 있는 이 헌신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그 헌신이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하게 되면은 어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계셨던 이 가정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참 신기하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 속에 들여다보면은 서로의 그러한 사랑과 헌신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을 잘 못하는 모습들이 있죠.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밀어주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끌어주면서 같이 가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에도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고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뜨려서 그렇게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직후에 우리의 주된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집중을 해서 간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러한 간증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 계시는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에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또 그것을 붓는 것도 주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여인이 남자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행위, 요한복음에 나오면 이 행위가 자세하게 나오죠. 이 여인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향유를 머리 붓고 난 이후에 흘러내린 그 향유를 가지고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사실 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면은 비난받을 그러한 일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여 없는 일을 아마도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친 것처럼 보였던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에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도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냉랭하게 식은 이 심령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뜨거운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드리기도 했고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데 기쁨으로 내어놓는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연애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코웃음을 칠지 모르지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아마 해냈을 겁니다. 저도 제 아내와 더불어 서울에서 연애를 할 때에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 일들을 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면은 꼭 그 지하철에 맨 마지막 열차를 탔습니다. 마지막 기차를 탈 때도 겨우겨우 뛰어서 겨우겨우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차를 전철을 놓치기 일보 직전에 겨우겨우 탔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보면은 그건 미친 짓이죠.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는 사랑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은 주변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케이티 데이비스 가운데 앉아있는 저 여성이 케이티 데이비스입니다. 저때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는 미국에서 학교의 퀸카였습니다. 반에서 1등을 했고 꽃미남 남자친구와 브랜드 신발을 신고 또 잘 빠진 스포츠카를 타고 그리고 이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부유한 부모님까지 있는 그런 아주 발랄한 미혼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미국의 그 부유한 삶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그 아이들을 봉사하러 갔다가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밟혀서 그들을 돌보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저 책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서 이 케이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청년인데 아직까지 결혼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 이 아가씨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깜짝 놀랐지만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말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입양을 하다가 14명까지 자녀를 입양을 해서 지금은 수백 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먹이고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나 스스로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 딸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습니다. 자신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마구마구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엄마 엄마 할 때에 이 젊은 여성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엄마를 찾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엄마를 찾고 그리고 창피한 일이 있을 때에 등 뒤에 와서 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가슴 콩닥콩닥하면서 기뻐하실까? 얼마나 나를 가슴에 품어주실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해본 사람만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가치의 옥합을 깨트려서 부을 때 왜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까? 왜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허비한다고 비난을 했습니까? 이들이 제자들이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여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헌신했고 그 사랑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통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하셨는지 지금은 아마 천국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여인은 지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헌신할 때에 마음속에 부러움과 더불어서 비난의 말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 영혼보다도 고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돈이 가장 귀하다고 유혹을 하고 건강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유혹을 하고 행복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 귀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누가 영혼을 살립니까?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영상 한번 잠시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Nicholas Winton. Thank you. 64 children. This is 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earmo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ass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and have another of the children that you saved.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조금 긴 영상이었지만은 마지막에 니콜라스 윈턴 했던 말이 있죠. 잘못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어떤 선행을 행하도록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을 할 때에 내가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잘 살았다, 내게 주어진 70, 80년 인생을 정말로 잘 살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적어도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의 그 영혼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